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암 환자 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필리핀에서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한국에 들어가셔서 이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이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지 못하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병원에 신방 갈 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아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암들 중에 이 췌장암의 경우는 예후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췌장은 위장의 그 뒤쪽에 위치해 있고 또 소화의 그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위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들에 이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위치 때문에 이제 암 발견이 어렵다 그래요. 게다가 이제 초기에 증상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기 발견이 아주 어려운 암 중에 하나가 이제 췌장암입니다. 또 췌장은 이 혈관과 담관이 모여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암이 발병할 경우에 이 전이라는 거는 이 피를 혈관을 타고 막 흘러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다른 기관으로 막 전이 되는 이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암은 발견암은 그냥 말기예요. 발견암은 초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기예요. 발견암은 거의 뭐 순식간에 이제 말기가 돼 있고 발병 후에 보통 한 4에서 8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에 성공을 할지라도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암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이른 나이에 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나 신호가 오는 것은 사실 큰 복 중에 하나예요. 몸에 신호가 온다? 아이, 좋은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랑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어저께 한 12시까지 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자니까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끔은 몸에 이렇게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좀 쉬어주라고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쉬어주는 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신호가 안 와가지고 그냥 막 폭주기관처럼 달리다가 그냥 팍 쓰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호가 온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병의 증세가 나타나면 치료할 수 있지만 특별한 증세가 없으면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태로 병이 중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찔림이 있다. 이거 너무 좋은 증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꾸 찔린다. 아, 목사님이 나 찔리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에 자꾸 찔림이 온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좋은 증상이에요. 그 말씀에 내 영이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잘 받고 그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그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영이 반응한다면 소망이 있어요. 말씀에 찔림이 온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그는 치료되고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찔림이 있는데 치료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픈 가슴만 부여잡고 계속 견디고 참고 이래요? 그러면 그 병은 점점 깊어갈 것이고 결국 그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재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공적인 권위는 유대사회의 국회와 같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권위를 줬어요. 자격증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이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공회로부터 정식적으로 권위를 부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 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 평생을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례들인 공회로부터 설교자나 성경교사로서의 어떤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냥 광야에서부터 이 사람이 소리를 외치기 시작해요. 회개하라고 소리를 외치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그렇게 여기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든지 한 번도 그에게 그런 자격증을 준 적이 없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권위와 권세를 갖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셈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반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맏이는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안 갔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싫어요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아버지한테 대답한 게 마음에 찔렸어요. 아, 늙으신 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31절 잠깐만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 중에 죄인 취급을 받았었던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32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끝내 뉘우쳐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찔림이 있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복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도 찔림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반응을 보였던 거죠. 결국 평생 종교 지도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평생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찔림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 중에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어떤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찔림이 비록 아프죠. 찔림은 아픈 거예요. 아프지만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